마가복음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한 장 한 장 더 진행되어 갈수록 유대교인들과 예수님과의 충돌이 점점 더 고조되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생겨난 갈등 내지는 충돌의 논쟁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또 시비가 되었던 것은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지켜오던 것이었고,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이 정한 전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난다 하여 이것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이 되는 것처럼 제자들을 공격하면서부터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의 식사 방법이 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손으로 식사하는 나라들이 더러 많이 중동에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관례로 해서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법제화시켜서 율법화시킨 조문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도록 만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관례들은 식사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동이나 유대인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깥에 출입할 때마다 머리에 작은 모자를 쓰게 합니다. 키파라고 하는 것인데 작은 것을 머리에 쓰게 하죠. 그것은 중동 지방의 뜨거운 그 태양 광선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열사병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한 아주 중요한 장치인데,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종교적 의무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랍권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히잡을 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건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에 시작되었지만 나중엔 율법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전통으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 이런 오랜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곧 예수님께 대한 비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그에 대한 반응이 점점 더 폭발적으로 백성들에게서 환호를 받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단속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루살렘의 교권자들이 조사차 내려보냈던 바리새파에 속하고 서기관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한 가지라도 책잡을 만한 거리를 만들어서 비판을 해야 되겠고 예수님께 된 죄목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해야 되겠는데, 마침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을 시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으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믿음의 주장들이 아닌가 하는 점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문제이지 음식을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신 이 말씀으로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현실을 비판하십니다. 물론 전통을 지키는 것 가운데 합당한 것은 또 유익한 것은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마음에 없는 또는 신앙적이지 않는 남을 비판하기만 위한 그런 것이 되면 얼마나 곤란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단정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마음에 없는 형식만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나 그 형식이 마음의 진정함을 담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기준으로만 삼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정결케 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품고 악함이 없는 마음의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에 집착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런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등등의 여러 규정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필요하다 생각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전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만 고집했을 때 이것은 무언가 앞뒤가 바뀌어 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나 가치에 있어서나 전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 섬겨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이 더 급하게 되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님 섬기는 것의 최우선주의 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르반 제도를 따랐다라고 고집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신앙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부모님 잘 공경하라 하였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니 이중 삼중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위선과 그릇된 전통과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저들의 관습에 대해 책망하시고 비판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한 입장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1점 1획이라도 바꿀 수가 없고 한 점 한 점이라도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가르치셨으나 사람이 만든 전통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제도와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가변적인 것임을 기억해서 말씀에 집착하는 그런 중심을 늘 마음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주께서 비유하시는 것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한 비유이셨습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해악과 같은 풍자적인 비유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성령의 거듭남을 입지 못했던 육신에 속한 여러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속사람이 정결해지는,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람의 심성과 성품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잘 관리하여 가다듬어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성품과 내면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속사람의 모습이 더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면에 24절 이하 말씀에는 너무나 상반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국토를 가로질러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는데 주님께서 짐짓 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하고 아주 냉정하게 박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러가지 않고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 좀 전에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고집하고 주장했던 외모를 가다듬는 형식을 차리는 그런 내용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여기 있는 이 한 병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조적이죠. 한 가지도 그 모습을 보면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사람이고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가난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어떤 요소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혈통적인 또는 현실 세상에서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배척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하기 꺼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반가워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꺼이 도우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위선적인 자세가 아니라 비록 겉모습이 좀 사람들 보기에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 절 말씀 한 절을 더 묵상해 보게 되는데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르셨다 했습니다. 먼 길을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두로까지 가셨습니다. 국토를 동에서 서로 횡단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 사람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어머니 이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는 곧장 또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먼 길을 가셨다가 또 먼 길을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의 간구에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열망하시는지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주께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은혜, 모든 사랑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나온 한 사람을 오늘도 주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그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